누가복음 48번 메시지 구속을 위한 죽음에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림 다섯 번째 21장 5절부터 22장 46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준비의 일부로서 그분은 그들에게 장차 임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성전의 파괴, 그분의 승천과 대환난 사이의 재앙들, 교회 시대에 그분의 제자들이 핍박받음, 대환난과 그분의 오심을 포함함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구속과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 21장 28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구속은 분명히 우리 몸의 구속, 즉 우리 몸의 변형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구속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명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우리 몸의 변형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가까워지고 있는 구속인 누가복음 21장 28절의 구속은 우리 영이나 혼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체험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표징. 2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저주받았습니다. 그것은 1세기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때인 주후 1948년까지 긴 겨울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들을 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끝에 관한 표징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는 것은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있는 잎사귀를 내는 것은 외부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겨울은 마르는 시기, 즉 환난의 때를 상징하는 반면 여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될 회복된 왕국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30절에서 주님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까운이란 말은 어떤 일이 며칠 안에, 더 나아가 몇 년 안에 일어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주님께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도 여전히 가까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하여 들었을 때 나는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보라 세상 끝이 가까웠음에 틀림없다. 이스라엘 나라는 느부갓네살 때 이래로 이방인의 통제 아래 있어 왔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재건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마 불과 몇 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6년이 흘렀고 잎사귀는 아직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1967년에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장 32절과 32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있는 세대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세대처럼 시대나 사람들에 따라 구분된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와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세대처럼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에 따른 세대입니다. 32절에 모든 일은 앞에 구절들에 예언된 일들을 가리킵니다. 무엇까지라는 말은 어떤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관한 경고.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억눌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숙취 상태를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의 구절은 먹고 마시는 것에 탐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17장 27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세대는 정욕적인 자아에 빠져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21장 34절에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친 누림 속에서 정욕적인 자아에 빠져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12장, 14장, 16장부터 18장에 기록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정욕에 빠져있는 자들과 생활의 염려로 억눌려 있는 자들은 그들의 쾌락과 염려로 인하여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날이 덕과 같이 그들 위에 덮치는 그물처럼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덫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으로서 나는 인류 가운데 유행이나 시대 풍조가 수년에 걸쳐 대단히 많이 변화해 왔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오늘날만큼 팽배했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염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질병을 유도합니다. 이 나라는 매우 좋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에 빠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차들과 집들을 소유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쾌락을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생활의 염려로 고통받습니다. 결국 그날이 덕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세함. 21장 36절에서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우세하여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세하다는 것은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깨어 있음과 간구함으로부터 옵니다. 21장 36절에 있는 피하다는 말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진 시험이 될 대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 곧 휴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휴거되는 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보호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은 대환난의 일들입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서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대환난 전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구주 앞에 서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 간구함. 36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무감각해지거나 둔하여지는 대신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항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 우세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런 식으로 우세해지는 것은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유행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유행을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깨어있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우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피하는 것이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 3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은 의심할 것 없이 대환난을 의미하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 대접을 지닌 일곱째 나팔로 암시됩니다. 이 시험은 또한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의 초자연적인 재난들을 포함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은 회복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지키시리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분은 시험을 면하게 지키셨을 뿐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 약속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 대환난 전에 구주께서는 아마 아직 여전히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보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그분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으로 계속되어 땅으로 오시는 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분의 파루시아 안에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공중으로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첫 열매들과 같은 어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구주와 함께 설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인자 앞에 서도록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로 휴거되어 구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휴거 후에 구주께서는 뒤에 휴거될 다른 믿는 이들을 살피시기 위해 이미 하늘로 휴거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와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 교사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환난 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휴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믿습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메시지들을 연구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34절, 35절, 36절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오늘 땅 위에 타락한 유행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 유행은 모든 것, 모든 사람이 함께 하도록 촉구하는 시대,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이 시대 풍조 가운데 서 있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시대 풍조에 거슬러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화될 때 이 시대의 유행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떠오를 것입니다. 신성한 공기이신 그리스도로 충만된 자들로서 우리는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설 것입니다. 비록 휴거라는 말이 21장 34절부터 36절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36절에 휴거에 대한 강한 암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소극적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인자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36절에 함축되어 있는 때에 인자께서는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그분은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휴거되는 것, 곧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들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대환난의 때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환난의 3년 반 전에 휴거될 것이고 땅에 남아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환난 전에 휴거되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대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우세하기 위하여 항상 간구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땅에 일어날 일들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피할 수 있도록 우세하지 못했던 사람의 예입니다. 17장 32절에서 주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환난을 피하고 면할 수 있도록 우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조했듯이 이것은 휴거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분의 파루시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를 떠나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 것입니까? 의심할 것 없이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인자 앞에 서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미칠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심.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지내셨으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고 말합니다. 21장 5절부터 36절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은 감람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37절과 38절이 말하는 대로 주님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루하루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분은 유월절날에 죽임을 당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어날 일에 대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반대자들,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의 성취를 위한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임을 알고 계셨습니다.